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는 것을 봅니다. 1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2대 왕이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 이후부터는 이제 자녀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고 이 르호보암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이 이응과 리얼, 이 한 끗 차이입니다. 이응과 리얼,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이 20여 명,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한 20여 명 해서 총 43명 정도의 왕이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까지 합쳐서 한 총 43명 정도의 왕이 있는데요. 이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인정을 내주신 왕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섬겼던 왕이 적었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손가락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왕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왕들은요, 기껏해야 다윗, 아사,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 왕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사탄의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이것저것 전화도 돌리고 또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또 양육을 통해서 붙들어주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렇게 나누어 줄 때에 구역을 나누어서 한 지파 한 지파 줄 때 꼭 그 지파 속에는 누가 들어갔냐 하면 레위인이 들어갔죠. 레위인을 위해서 그 성에서 땅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했던 이유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강론하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만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사탄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사탄이 더 가까이에서 더 큰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여 명의 왕들 중에서 선하게 살았던 5명의 왕들, 정말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될 이 아사 왕도 온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버린 왕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왕 다섯 명 속에 이 왕도 들어가는 것은 약간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 아사 왕의 신앙생활의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너무 좋았던 그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면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제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평안도 주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걸 못해요.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것을 잘 못해서 역사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역대하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도 주시고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고 싸움도 없게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뒤천에 둡니다. 그리고는 세상 왕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통치를 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통치를 해나가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웃나라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부르짖기보다는 손쉽게 이웃에 있는 아람나라라든지 바벨론 또는 애굽나라에 손을 벌렸습니다. 군사를 원조를 요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너희가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채택을 하죠.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왕들, 다른 군사력을 의지하는 이것을 더 즐겨 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과 더불어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참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혼한 지 한 40년이 넘었지만은 그 40년 동안에 늘 빚을 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빚지고 살았는데 이번에 그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빚이 한 개도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을 한다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빚을 졌습니까? 그랬더니 카드, 죄송합니다. 이 은행에 계시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카드 때문에 빚을 졌대요. 이 카드. 그러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늘 긁었다라는 것이죠. 안 사도 되는 것도 또 할부로 긁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카드를 더 의지합니까? 한번 따져보십시오. 만약에 카드가 없었다면요. 누구를 더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카드가 손에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카드를 의지합니까? 카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서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카드를 가지고 대체를 하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카드를 의지해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 카드가 없었다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길이 아닌가벼 그러면서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했을 텐데 이제는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뭐 은행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카드가 없는 사람이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과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카드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카드 없습니다. 제일 속 편한 사람이요? 선교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쓰고 안 주시면은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으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하시는 거고 하는 것이고 안 주시면은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리고는 안 보내면 되는 겁니다. 안 사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지 한번 따져보시면은 왕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음을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의식도 많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방식이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방식이나 얼마나 많이 비슷해져 가는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조론으로 인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겼죠. 그래서 창조론의 그 진화론에 나오는 그 말의 그 화석들을 이제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갔던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논쟁이 좀 붙기도 했었는데요. 개신교 신자들 중에 75%가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게 좀 놀라지 않습니까? 개신교 성도들의 75%가 창조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100% 다 창조론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75%만이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천주교는요 42%만이 창조론을 믿습니다. 나머지는 진화론이죠. 어쩌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들을 이때 당시에 왕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큰 나라, 더 강력한 나라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으로는요, 안 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미국을 의지하죠. 미국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국방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남쪽에 일본과 북쪽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다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들을 우리 혼자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우방국과 손을 잡는 것, 이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 방법을 사용을 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참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진행을 해 나가지 못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 했던 이 신앙생활은요 너무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사 왕의 그 공적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아버지는요 아비야죠. 이 아비야는 솔로몬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이 아비야가 아사를 낳았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요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이 아비야가 보고 배웠죠. 르호보암의 신앙은요 역대하 1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참 잘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선한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한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간혹 가다가 선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늘 겸비했던 것이 아니라 늘 악하게 살다가 어떨 때 간혹 필요할 때 겸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실제 신앙생활은요, 역대하 12장 14절인데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늘 악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즉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간간히 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이 신앙생활을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도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아비야의 신앙생활은 딱 하나가 나옵니다. 다 악을 행했는데 이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전쟁에 나갔을 때에 전쟁터에서 그가 앞뒤로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졌을 그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찾았었습니다. 이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르호보암, 이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신앙을 알 수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지 않았던 왕이죠. 그가 유다의 뒤를 둘러서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군대 8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비야의 군대 40만 명을요 앞뒤로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했다면 이 전쟁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앞뒤에서 공격을 해오면은 그건 죽는 겁니다. 근데 이때 유다 사람들이요,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리 지를 때에.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성도들에게는요, 마지막 보루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이죠. 이 아비야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급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 지를 그때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믿을 구석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비야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간혹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혹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 아비야가 신앙생활을 한 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그가 소리 지를 때 도와주는 것을 이 아사가 보았었습니다. 아사가 그 전쟁터에서 분명히 본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공 요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사의 머릿속에 성공 요소 첫 번째, 이것이 바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들을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이 아사가 분명히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아주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지구촌 한쪽에서는 축제가 있죠. 올림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3등, 4등 이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축제죠. 그러나 지구촌 또 한쪽 구석에서는요, 학살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홍수가 일어나서, 또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녹조가 생겨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지금 막 치솟고 있습니다. 굉장한 속도로 치솟고 있는데요. 역사가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는 둘러보아도 손을 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금융계 쪽으로 보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를 바라보아도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암울함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놓아버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믿는다면은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는 부정적인 것을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면면이 흘러가는 사상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할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없애고, 깨뜨리며, 찍고. 아주 과격한 단어들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없애고, 깨뜨리며, 찍고. 결코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어나서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힘을 들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생활은요, 힘든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없애야 될 것은 없애야 되고, 깨뜨려야 될 것은 깨뜨려야 되고, 찍어야 될 것은 찍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사가 왕이지만요, 윗대 왕들이 이루어 놓았던 이 이방 신상들, 이러한 것들, 제단들 아마 다 없애는데 반대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아사 왕이 참 잘한 것은 그가 일어나서 없애고 깨뜨리고 찍었던, 이거 참 잘한 것입니다. 전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은 반드시 결단을 하고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본성에 아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꾸만 구미를 당기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의 눈이 향하게 만드는 것이고 마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 없애버리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성공 요소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로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큰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에서 솟아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첫 사랑은요, 감정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큰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없애고 깨뜨리고 찍어서 없애버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역대하 14장 4절 말씀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나니까 이 전쟁을 수행을 하고 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솟아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움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채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거, 잘못된 것,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걸 비워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채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채움인데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억지로라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암시죠. 어떤 확신을 좀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질 것 같아서,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보자입니다. 신앙의 초보자.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어져서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져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자신도 모르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충성의 열매 막 애를 쓰는 사람은 아직 초보자입니다. 초보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맺기 위해서 일부러 애를 써보십시오. 조금 지나면요, 자연스러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원래 내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 열매들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맺혀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그분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신앙의 인격이 흘러나오는 거라고. 내가 억지로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고 해서 평안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평안은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가 평안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주십니까? 이 아사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했더니 찍어버려야 될 것은 찍어버렸더니 버려야 될 것을 버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이 감정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그 평안이 옵니까? 그건 주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건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찍어버려야 될 것은 찍어버리는 것.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것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에게는요, 주님께서 누리도록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순종하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더불어 싸워야 될지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 싸우게 되면은 나머지는 주님께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비는 있게 마련이죠. 이 아사왕에게도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아사왕에게 구스왕 세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에게 이 구스왕 세라 이 100만 명의 대군이 또 300대의 병거를 건드리고 쳐들어오면요,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이 전쟁은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성도에게는 큰 것이 오든지 작은 것이 오든지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아사 왕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이 아사 왕에게 이 구스 사람 이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100만 명이 말이 100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군인을 다 합쳐도 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00만 명이면은 이건 끝이 보이지 않은 군대입니다. 죽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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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는 숫자가 이 100만 명인데요. 근데 이 지금 아사에게는 영적인 충족이 있었죠. 죄악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리를 했더니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별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 평안함, 주님의 말씀 이것을 그곳에 바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신앙 따로, 일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따로, 집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깐 계시고 이거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그대로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300대의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탱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이 구스 사람에 대해서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 아사 왕이요 기다렸다는 뜻의 기도를 잘합니까? 결국은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습니다. 결국 승리했죠. 아사 왕의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아사왕이 했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은 이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건을 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공 요소는요.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소에 누리던 은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누리던 은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100만 명의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과 일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있던 이 아사는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면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과 일을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누리던 은혜 속에서 모든 문제를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이 참으로 잘했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사의 성공 비결입니다. 100만 명의 군대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